6장. 다원주의,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1절. 집단정치, 정부, 그리고 권력. 이제 다원주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다원주의자들은 196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미국 정치학 연구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이건 전후 안정의 시기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케인즈주의적인 경제조절 정책이 구가되고 있었고, 실제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이 조직되어서 그들의 이익을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나온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치와 같은 파시즘 체제와 싸우고 난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신감, 그리고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양가로의 고전적 다원주의자들의 모델, 그들은 권력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가? 동그라미 1 권력 개념. 211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은, 다원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능력으로 보았다. 즉, 자신이 자신의 견해를 관철할 수 있는 만큼 권력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능력은 그가 자의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그리고 상대방 반대자의 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 자원의 상대적인 균형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 그래서 그 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속성을 갖추고 있다. 확실히 사회는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며 모든 집단들은 자원이 공평하게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의 자원에는 접근함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집단들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영향을 주기 위해 서로 다른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에 자본가들은 돈이 많지만 노동자들은 숫자가 많다. 조직해서 수로 밀어붙여서 투표로 밀어붙여 이런 이점들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종류는 다르지만 부딪히면 협상을 통해서 균형을 낳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생각한 정치적 결정 과정 212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문단에 좀 밑쪽으로 내려오면은 정치적 결과는 통치의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집단들 간의 대립적 요구를 중재하고 조정하며 조정하려는 행정부의 산물이다. 즉, 집단들 간의 대립적 요구를 중재, 조정, 이런 것들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공동선이라든지, 그 공동체 전체의 어떤 일반 의지라든지, 바람직한 것을 실현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이익들의 균형, 이런 것이 바로 정치다. 세 번째로, 그들은 권력에는 다양한 중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돈에 있어서는 자본가, 숫자에 있어서는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중심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누리는 이유는 각 개인은 중첩적으로 이익 집단에 다양하게 속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낙태에는 반대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노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인들의 조직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지금의 수급률을 유지하게 하고. 사람은 인디언이에요. 인디언이기 때문에 인디언과 관련된 뭐 정책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이 사람 또 남부 사람이에요. 남부 사람이기 때문에 남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어떤 요구를 또 하게 되고 이 사람 또 여성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요소를 동시에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지 않죠. 다 다양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끊임없이 분열하고 적대적인 단일한 파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첩적인 이익 집단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이익 집단들은 어떻게 중첩적으로 속해냐에 따라서 그 균형이 달라지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단판에는 이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안정성이 되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5번. 그렇다면 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운영되기 위한 조건은 21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선거와 정당 체계가 존재하고, 이 선거와 정당 체계가 존재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당들은 이 중첩적인 이익들을 좀 통합적으로 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플러스 이익 집단들의 의회 밖의 어떤 활동들, 로비라든가 아니면 집회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동원해서 활동을 펼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권력의 균형을 낳게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들은 어떤 열광적인, 열성적인 정치 참여를 어떤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으로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냉담은 민주주의의 건전함을 오히려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214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정치 과정과 제도에 참가하겠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자신 스스로가 내린 결정이다. 어느 정도의 무위와 냉담은 안정된 정치 체계의 계속성에 순기능적일지도 모른다. 광범위한 참여는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태리에서 명백히 보았던 것처럼 사회적 갈등의 증대, 부적합한 분열, 환상주의를 쉽사리 초래할 수 있다. 덧붙여서 정치적 간섭이 적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통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에 기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들 보기에 3분의 1 이하 유권자만이 정치에 강한 흥미를 갖고 있고, 3분의 2는 강한 흥미가 없다는 거죠. 뭐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질상 무책임한 화제거리로 정치 이런 걸또 올리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거 별로 흥미 안 갖고 있는 사람 뭐 에러본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용산 상가에 컴퓨터가 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산 상가 컴퓨터 이야기를 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그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민주주의 체제를 화제거리로 올리기를 좋아하는 그 친구보다 정당성을 덜 부여하고 있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정치에 흥미를 가지지 않게 된 것이고, 또한 투표에도 기권을 하게 된 거. 그 기권한 사람들의 정당 선호도가 투표한 사람들의 정당 선호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들은 결정을 할 어떤 책임을 위임한 것이고, 투표한 사람들에게 그게 그냥 그 결과에 만족하겠다는 의미고, 그들 언제든지 자신의 자원을 동원하여 그 정치에 다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냉담은 문제되지도 않고, 이 정치적 냉담이 앞에서 말한 베버와 슘페터와 같이 기술 관료적 전망을 필연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조건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동원 안 한다는 거고, 이런 걸딱 균형을 다 쌤쌤이가 돼가지고 균형이 맞춰져서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오히려 건전함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양가로 이 달이 또한 이야기한 것 중에 214페이지에 214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방금 이야기했고, 또한 다수의 전제, 다수의 전제는 문제가 될수 없다. 발전적 민주주의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 걱정했던 이런 다수의 전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215페이지 세 번째, 즉,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다할에게 있어서 이러한 우려는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선거는 하나의 견고한 다수의 바램보다는 다양한 경쟁적인 집단의 선호를 표시하는 것 때문에 독재적인 다수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지나치리만큼 강한 하나의 파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각 개인은 인디언이라든지 낙태 반대자라든지 남부 사람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연금 생활자라든지 이런 것들 중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다수를 이룬다면은 그 사회에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강대한 다수파벌이 생기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연금생활자이면서 그렇게 다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파벌들의 연합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고 중첩적인 이익 집단의 귀속 이런 것 때문에 독재적인 다수의 문제는 사이비 문제다. 이렇게 고전적 다원주의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지배 가치는 민주주의 지배의 가치는 무엇이냐? 216페이지 그 인용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민주주의적 과정의 가치는 다수의 주권의 확립에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소수의 반대파에 의한 지배에 있다고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숫자 뭐60%이 우리가 60%의 파벌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일반 의지고 이대로 하면은 공공선을 뗀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 지배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이익 집단에 귀속되어 있고 한 이익 집단의 권력만이 관철된다면은 그것은 다른 이익 집단들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안정된 정치 체계에 살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이고, 이익 집단들이 중첩되게 귀속되는 그런 다양한 파벌들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선호의 투영, 이런 것이 민주적인 정치적 결정 과정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규범적인 부분까지 수정을 가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218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전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다. 민주주의는 항상 합의를 보강해주고 온건파에게 용기를 주면서 사회의 평화를 유지시켜주는데 항상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체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 A 집단이 복지의 수준을 예를 들어서 뭐 실업급여를 60만 원으로 하자, B 집단은 80만 원 하자, C 집단은 100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면은 결국 투표를 하게 되면은 중첩되는 사람들은 이제 B 집단의 그 80만 원이라는 건데 A 집단에 있어서도 100만 원으로 결정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고 C 집단에 있어서도 60만 원으로 결정나는 것보다 나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주장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도출되는 어떤 균형 지점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의제에 관해서고 이 의제에 관해서는 이쪽이지만 또 다른 의제에 관해서는 저쪽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다수라는 것은 단독의 파벌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들 간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2절, 정치 동의 그리고 권력 분배에서 그 연가로 1,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적 이상 이것은 슘페터 등의 기술 관료적 전망과도 다르다. 220쪽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예. 슈페트와의 비교, 이건 제가 어디서 적었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슈페트는 220페이지 첫 번째 문단이 아니고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경쟁적인 선거 체계에서 무기는 체계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수반한다고 확신했지만 달은 정치 체계에 대한 지지가 저류에 흐르고 있는 정치 문화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 체계에 대한 동이라는 것이 슘페터처럼 투표를 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중첩되는 다양하게 귀속되는 이익 집단들 간의 권력의 균형을 보장하는 체제라는 저류에 흐르고 있는 정치 문화. 그것은 단순히 의회 구성원을 대표를 내보낸 투표 행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정치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로비도 하고 인터넷에 썼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해서 당에 기부금도 내고 뭐 이런 식의 정치 문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알몬드와 버바라는 다원주의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몬드와 버바에 따르면은 220페이지 마지막 문단 정치 체계가 오래 존속하려면 시민들이 그러한 정치 체계를 통치 그 자체를 위한 바람직한 형태로서 수용해야 된다. 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민주주의는 사실상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의미로 수용된다. 알몬드와 버바는 개인이 국가나 제도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체계 소용성과 정당성이 적당한 측정 지표로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민주주의를, 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바람직한 모델로서, 수용하고 있다. 시민들이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은 오래 존속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국이 민주주의 보루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영국인 응답자의 46%만이 그들의 통치 체계에 긍지를 갖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긍지는 정당성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수용한다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에서 올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수용한다, 투표한다는 행위를 또한 정당성으로 의지할 수 없듯이 어떠한 것에 긍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정당성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의 지표로서 채택하려면 보다 복합적인 지표를 알아봐야 되는데 단순히 긍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함으로써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은 질문지를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사회조사로라는 사회조사 방법론에 대한 얇은 책이 있습니다. 책세상에서 이성용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나온 예를 보면은 2001년 3월 타임지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게 타임지 한국 지부가 본사에서 내려온 Have you been unfaithful? 이걸 갖다가 바람핀 적 있습니까? 불륜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데 파트너에게 충실하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월급도 쥐꼬리만하게 받아오는 게밥안 먹고 그냥 밥 먹지 말고 나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한국 남성이 65% 여성이 41%가 혼외 정사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 대만, 뭐 일본 통틀어서 동아시아 5개국 중에 1등을 해버린. 근데 그 뒤에 가족 무슨 연구행가에서 봤더니 뭐 15%도 안 되는. 그런 우리 연구가 크게 잘못됐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극단적인 예고 하여튼 긍지 프라이드랑 레지너머시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은 구별된다고 보겠습니다. 디귿. 그리고 그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노동 계급은 중간 계급과는 달리 지금의 어떤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런 체제를 지지하는 합의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 이상은 해야지 그 체제를 지지를 하겠죠. 중간 이상을 못하면은, 그냥 마지못해 수용하는 거.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영국 노동자가 뭐,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거지. 뭐, 아프가니스탄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프라이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안정된 민주주의 모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양가르위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역사적으로는 신자파가 발흥하고 기존 체제에 대한 불신이 1960년대 이후로 팽배해졌고 좌우파를 막론하고 기성정치 집단들의 권위주의적이고 좁은 정치 의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또한 실제로 다원적 권력과 다원적인 권력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들이 베트남전의 수렁과 닉슨 행정부의 어떤 부패 등을 통해서 실망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연원이 되었고, 그 다원주의 권력 개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은 바크라치와 바라츠는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B를 A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는 경우를 이미 결정했을지도 모르는 권력 행사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즉, 정책 갈등의 조짐에 대한 방벽을 만들거나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이나 집단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A는 non-decision making, 정책 결정을 하지 않음, 이런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B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임노동자 기금을 국회에서 의제로 올려가지고 한번 기금을 한번 실시해보자. 이런 의제가 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오르지 못하는가? 남한이 총선 같은 거 치르고 나면은 뭐 거대 두 보수 정당을 하는 일은 항상 경제 성장을 관리하겠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많이 성장하게 할까? 이런 문제를 다루겠다. 잘 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 속에서는 어떤 근본적인 질서를 바꾼다든가 하는 의제 자체가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뭐 의제를 관철했냐 안 했냐 자체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인데, 애초에 그것을 의제 범위에 제외시킴으로써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크라치와 바라치는 사태가 발생할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을 때에도 권력이 행사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뭐 텔레 데모크라시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텔레 데모크라시에서 집에서 버튼을 뿅뿅 눌러가지고 A 안몇 퍼센트, B 안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면 그 안을 초안하는 어떤 행정 관료의 권력, 그 관료의 권력은 애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한다든가, 여론조사의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그런 것이고, 그런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주로 어떤 비정책 결정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룩스라고 번역했는데, 룩스라고 읽는 게더 낫겠죠. 223페이지 마지막 문단. 권력 개념에 대한 훌륭한 분석에서 관찰했듯이 한 책의 바이어스, 편향은 개인적으로 선택된 일련의 행동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문화적으로 유행화된 집단 행위와 제도의 관행에 의해서도 역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 독점에 의한 또는 학교 기관, 학력을 주는 학교 기관에 의한 교육제도, 이러한 데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관 때문에, 수십 년의 어떤, 십수년의, 삶을 통제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있죠. 수용하고, 뭐, 실용적 묵인이라든지, 아니면 도구적인 수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숙명적으로 그 위에 대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하든지, 하지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고, 또한 그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의사 결정이 권력으로서 다 관철되었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학교 위에 대한은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결정에서 그런 대안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권력을 행사할 기본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점에 있어서도 권력은 행사된다. 비결정 작성에 있어서도 권력이 행사된다는 점을 다원주의자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회사 뭐 사회주의적인 경제 질서의 대안이라든지 어떤 기존의 어떤 학교 체제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기존의 고전적 다원주의 입장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권력 행사의 개념화함에 있어서. 세 번째로, 수많은 권력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이 동등한 균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22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 각각의 권력 중심분에 있는 지도자들과 의견 교환 이상의 어떠한 것이 일어날 것이냐?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 위에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냐? 논의 중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든 행할 것이냐, 과연.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은 일종의 권력의 중심부라 할수 있겠죠. 다원주의적 권력 개념 내에서. 그들은 노조원들을 동원할 수 있고, 그다음 언론에 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건 간에,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죠. 정치 지도자들은. 보수 양당은 귀를 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균형을 맞출 것이란. 균형을 맞췄다면 지금과 같은 노동법이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고전적 다원주의자들은 간과를 하였다. 그래서 이런 그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의 결과로 다원주의자들은 새롭게 변신합니다. 그래서 이 변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로버트 다할인데, 이 사람이 경제적 민주주의 서설이라는 책에서 변신을 처음으로 선보였죠. 그래서 3절 민주주의,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신다원주의를 살펴보자. 그래서 3절에 교환해서 양가로 1,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다원주의자들은 재고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다할이 경제민주주의 서술에서 쓰기에 자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전은 평등이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에서 도래야 한다. 225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평등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평등은 자유에 대한 도전이 될 수가 없죠. 평등은 자유의 경계를 걷는 형식이고 또한 자유는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고 이두 책이 정합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지 자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전이 뭐 동일성의 강제 이런 건될수 있어도 평등은 아니라는 거죠. 기업 활동의 자유, 즉 기업 활동의 실존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도래한다고 볼수 있겠죠. 서열상 그 자유가 자유를 평등하게 경계 끊는 그런 규범적인 요구나 아니면은 그보다 위의 서열의 자유에 밀려야 되는 그런 요구를 정치적으로 이겨내고 그 자유가 절대적 자유로서 가장 서열에서 앞에 차지하는 자유로서 혹은 자유의 대명사로서 이야기되면서 다른 정치적 욕구들을 억압할 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자유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거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다른 얘기했던 것이죠. 또한 린드블룸이 266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쓰여진 것처럼 이러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절대시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내는 것은 단순히 이 불평등 때문에 그 정치 참여를 할수 있는 자원이 불평등해진다 이런 효과에 머물지 않고 그냥 기탁금 낼 돈이 없다 아니면 뭐 언론에 접근할 통로가 없고 뭐모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내 말을 잘안 듣는다 이런 것에 멈추지 않고 정부의 능력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해서 226페이지 1번 이렇게 보면은 226페이지 첫 번째 문단 이익 집단이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능력이 제한된다. 서구의 정부와 국가 제도에 대한 제한 즉 사적 축적의 요구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들은 체계적으로 정책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사적 투자, 사유재산 등의 체계는 만약 경제성장과 안정된 발전을 지속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객관적인 절실성을 만들어낸다. 만약에 경제적 혼란이 나타나게 된다면 정부의 정당성은 잠식당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사적 부분의 이윤과 번영을 보장해줄 행동을 취해야 한다. 정부는 그 자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자본 축적 과정에 의존한다. 이 점은 신다원주의자들이 네오마르크스주의자와 상당히 근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다알의 결론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가자는 것인데, 그것은 경제민주주의 서설이 대단히 얇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고, 양가르위 국가관리자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227페이지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이 스테이트 매니저스, 그러니까 국가관리 행정부의 그 관료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법부의 의사결정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보다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 제도, 그 다양한 권력의 중심의 일단 권력 간의 균형을 조정하는 중재자, 이거는 하나의 뭐 중립적인 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 독특한 이익을 계속해서 보다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을 멈춰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학교 제도와 관련된 관료들은 자신들의 부서를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의사결정권의 범위를 줄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다양한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것과 보다 부합하는 이익 집단들의 이익이 보다 편향적으로 잘 보장되겠죠. 그런 문제들을 분석하려면 단순히 수많은 권력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들과 그 관리들, 오피셜들 간에서 구체적인 관계와 자원, 전술, 의 분석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생략해 버렸다는 거죠. 단순히 국가는 중립적인 중개 매개자라는 그런 이론적 전제를 통해서 신다원주의가 고전적 다원주의를 자기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다원주의가 가까우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는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마치게 되겠죠.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보는 밀리반드입니다. 밀리반드는 양가로 1에서 1번 보면은 국가 관리들의 계급 출신과 이념 성향, 특권을 분석하여 국가 관리들이 실제로 중간 계급이나 자본가 계급 이런 계급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고, 이들의 이념 성향도 상당히 우파적이다. 그런 점도 같고, 이들은 또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생기게 됩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231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서 가나다 한 건데, 가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지배급과 통치 집단이 있게 되고, 나 그것은 강력한 제도, 특히 정당, 군부, 대학, 언론 매체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고, 다 모든 수준의 국가 장치에서 특히 명령하는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어떤 특성을 분석하고, 전시나 위기에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지만 이들이 출신과 이념 성향, 특권과 연계 체제가 이렇기 때문에 편향되게 사적 자본의 축적에 유리한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밀리반드는 한 것이죠. 이러한 밀리반드의 논의가 신다원주의자들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신다원주의자들은 계급 관계와 어떤 정치 과정을 연관을 시켰지만 정치 과정에 훨씬 더 상당한 독립성을 부여했다는 점. 플란차스는 양가로이 신다원주의자들과의 그 시각 차이를 보다 예리하게 부각하여서 구조적인 어떤 한계를 보다 잘 드러냈다고 봅니다. 플란차스와 밀리반드 논쟁은 상당히 유명한 논쟁인데 이제 논쟁을 다 지켜본 사람들은 플란차스가 밀리반드와의 차이점을 과장했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출발점은 밀리반드를 주관주의 정책근법, 누가 국가를 구성하느냐 이런 접근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치의 정부에 자본가 계급이 직접 참여한다는 건 실제 그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몽준이가 대통령이 되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든 남한사회의 정부가 하는 일은 이런 계급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실시한다면 후 노무현이 뭐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던 정몽준이가 재벌집의 아들이었던 상관이 없는데, 밀리반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주관주의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뭐 이념 성향이 어떻든,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념은 막 좌파더라가 어디 장관으로 임명되니까 너무 우파적인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념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또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플란차스는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틀을 보여주는 자본주의 국가의 구조적 구성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은 지배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탈조직화하며 비지배적 생산양식의 계급들을 정치적으로 재집단한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본가 계급들은 정치적으로 꽁꽁 뭉치고 노동자 계급들은 뭐 하면은 불온한 것이다. 너희들은 정치적 파업을 하면은 국가 기반 산업을 무너뜨리고 지금 수입 수출 적자가 얼마냐, 수출을 못하는 게 얼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으로 집단 행동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몸값을 키워라,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막 선전하고, 비지배적 생산양식, 띠부르주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을 정치적으로 재집단한다, 이들이 우파적인 경향을 보이도록, 그래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보면은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비지배적 생산양식의 계급 틀이 아니고 계급들이죠. 계급은 플란차스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 공무원들도 비지배적 생산양식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저기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 부르주아들은 어차피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노동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좋은데, 주 5일 근무제를 하면은 노동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자본가 이익이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재집단화 하는 일이 국가의 기능이다. 그래서 플란차스의 국가관은 한마디로 하면은 Condensation of Class Forces 이렇게 되는데, 233페이지 두 번째. 그래서 계급적인 힘이 응축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뭐 사법시험에서 국가관을 물었다. 그러면은 자네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Condensation of Class Forces. 뭐 이런 걸 묻고 다 국가관이 다양할 수 있겠죠. 페이지 233페이지 두 번째 문단. 다만 이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계급적 힘이 교차하는 것이고 응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벌 관계와 갈등 강도에 따른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부르주아 계급의 힘이 일괘함적으로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통상 그 마르크스주의를 잘못 인용하는 국가는 부르주아의 이익관리위원회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뭐 일괘함적으로 국가가 그냥 뭐 맨날 그 현실에 존재하는 그 자본가 파벌의 이익을 완전히 곧이곧대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국가의 기능이 얼마나 수행되느냐, 그리고 계급적 힘이 응축되는 형태가 어떻게 지금 짜여 있느냐, 그래서 계급 연합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가가 획득하는 자율성의 정도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비지배적 생산양식 계급들이 정치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친화적으로 재집단화되지 못했다. 스웨덴 같은 게 농민당과 사민당이 뭉쳤다. 그래서 스웨덴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민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이 같이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다루어지게 되었다면은 스웨덴의 정부가 갖는 자율성은 농민의 이익이 자본가의 이익과 동일한 미국의 국가가 갖는 자율성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했는데 다섯 번째 이제 동그라미 5 비판 프란차스에 대한 비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자율성을 얘기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점을 233페이지 네 번째 문단에서 지적했고 두 번째는 국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 시각으로만 일관한 것이 아닌가를 또 데이비드 헬든 지적하고 있고 이것은 어디서 도래하였느냐? 왜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하였다고 데이비드 헬더가 이렇게 평가하게 되었냐면은 충분한 제도 분화에 대한 설명 없이 국가를 설명하였다. 그래서 파벌 관계와 갈등 강도에 대한 자율성이 그렇게 다르다면은 과연 국가의 구조적 모순을 보다 극복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보다 자율성을 가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택하면은 어떤 파벌 관계와 갈등 강도가 생기고 그래서 얼만큼 달라지느냐 이런 비교 연구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비교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제 일반론을 제시한 것인데 그럼으로써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였다는 어떤 평가를 데이비드 헬드가 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네오마르크스주의자는 클라우스 오페인데 오페에게 있어서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즉 계급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 즉 직접적인 계급 이익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정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도 아니다. 국가의 특징 국가가 자본주의 모순에 빠져 있는 점이다. 그래서 밀리반드는 주관적으로 국가의 한계 구성 요소에서 한계를 말했고 플란차스는 구조적으로 국가의 제약을 이야기한 것이요. 클라우스 호페는 국가의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모순을 가지냐? 235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첫째로 사적으로 소유되는 자본이 경제적 기업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경제적 소유권이 직접적으로 정치 권력을 보유하지는 않는다. 둘째, 사적인 축적을 통해 형성된 자본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물적 토대이다. 셋째, 국가는 국유화된 산업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조직하지 않은 소득의 원천에 의존한다. 뭐 법인세에 주로 의존을 하고 또 노동자 소득에도 의존하니까. 노동자 소득은 또 기업이 이윤을 내야지 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넷째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권력은 대중선거를 통한 지지를 얻음으로써 획득된다. 이러한 정치 체계는 국가의 수입이 무엇보다도 국가가 의존하고 있는 사적으로 축적된 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은폐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오페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35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 한편으로고 국가는 축적 과정과 자원의 사적 전율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A라는 임무가 있고 B라는 임무는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계급 이익의 공평한 중재자라는 믿음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므로써 권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자본가 이익을, 자신이 의존하고 있다. 난 노골적으로, 우리, 남한 사회는 클라우스 오페가 봐서 뭐라고 하겠지만은 뭐 삼성이 우리나라 국민 다 먹여 살린다 이런 이야기를 정부 관리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뭐 하지만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그걸 노골적으로 해서 뭐그 국가 내 자본가들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은 대중선거를 통한 지지를 얻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은폐해야 된다는 거죠. 은폐하려면은 말로만 은폐하는 건안 되고 서비스를 좀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두 가지 사이에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국가 제도 자체의 이익도 이익 집단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이익, 국가 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집단의 이익, 이런 집단의 이익 또한 국가가 일감적으로 자본의 요구에 노골적으로 친화적인 정책만을 펼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데, 236페이지 두 번째 문단, 국가는 사적 축적이나 시장에서 희소한 자원의 공평한 중재자라는 신념 중에 어느 하나도 잠식시키지 않으면서 축적 과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면은, 그래서 오페는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를 축적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축적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하며 축적에 의존하고, 위와 같은 기능을 부정하거나 은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신다원주의자들은 은폐 기능은 이론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 앞에 것은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세 번째로 그 클라우스 오페는 이제 산업자본주의 국가는 전략적 집단 간의 제휴 단계에 들어섰다. 즉 조직화된 노동자, 자본가, 이익 집단의 대표들이 비공식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섰다고 논하여 이 타협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약한 집단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그 당시 이제 오페가 봤던 1970년대 나타났던 코퍼라티즘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밀리반드와 플란차스의 부정적 견해의 한계를 오페는 극복했다고 헬드는 평가하고 있어요. 국가가 밀고 당김에 잘 조직화된 노동자 계급에게 이로운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이러한 점이 국가의 모순을 부과한다는 점도 부각했죠. 세 번째 오페의 한계는 정치적 대표자들과 정치적 전략의 능률적인 매개자인 행정 집행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였습니다. 이 결함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상이형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무시하여 이의 재생산, 서로 다른 결과의 산출이라는 평가의 문제를 간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랑 남한이랑 둘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데 이둘 사이에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그야말로 남한 사회는 립서비스만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좀 거저 먹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남한 사회가 더 모순에 처해야 되는데 국가의 구조적인 모순에 더 처해야 되는데 꼭 그런 것 같진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모순에 처한다는 것은 그렇게 립서비스만 하면은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더 많은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선순환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혼자 살 길을 이렇게 도모해보고 자기의 실력을 늘리고 어떻게든 정치 이런 데 정력을 투여 안 해서 자기 몸값을 올리려는 어떤 개인적인 탈출로를 타려고 하면은 이게 선순환을 타게 되죠. 노동자는 더더욱 탈조직화되게 되고 자본가는 뭐 립서비스조차 안 하고 오히려 자화자찬 우리가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해도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과연 오페가 1970년대 코퍼라티즘을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안착화 단계로 보고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이 아닌가. 1980년대 이후에 코퍼라티즘들은 각 국가에서 무너졌고 사실상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코퍼라티즘에 대해서 이제 좀 보자면은 이거는 간략히 볼 텐데 이제 조합주의라고 번역을 굳이 하자면은 조합주의라고 번역이 되는데 보통 이제 조합주의를 하면은 노동조합주의 뭐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마치 생디칼리즘적인 인상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한 어떤 정치적 행동이 사회를 선도한다 뭐 이런 식의 조합주의다 뭐 아니면은 뭐 농업협동조합주의냐 뭐 이런 농협 현금 카드만 쓰냐 농업조합주의자냐 뭐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조합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24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인용문에 보면은 그 코퍼라티즘에 대한 대표적 사상가인 슈미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성 단위들은 제한된 수의 획일적이고 강제적이고 위계적으로 개수화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로 조직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에 의해서 용인되거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지도자 선출 그리고 요구와 지지의 표출에 대한 어떤 통제를 교환 조건을 하여 그들 각각의 범주 내에서 계획적으로 대표성의 독점을 허용하는 이익 대표 체계다. 요 약간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웨덴의 LO 같은 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 연맹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 노동자 연맹 기업별 노조들이 다시 지역 다시 산별로 묶이고 그 산별 노조들이 다시 그 전체 LO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강제적이고 위계적으로 개수화돼 있죠. 그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다. 농민이면 농민조합, 사용자이면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는 노동자단체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가 있고 국가에서 용인되거나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그 스웨덴의 코퍼라티즘 체제에서 국가는 노사정위원회를 열어서 걔들을 비공식적인 테이블에서 정책 결정을 할 어떤 자격을 부여했단 말이죠. 지도자 선출. 한국은 뭐 용인을 채용까지 안 하다가 이제 민주노총이 용인이 됐는데 지도자 선출. 지도자를 또 선출하고 그리고 요구와 지지에 대해 표출에 대한 어떤 통제 교환 조건. 보통 이제 서구 그 수요 조절 코퍼라티즘에서는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를 하고 노동자 측에서는 그 대신에 다양한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완전 고용 이런 것들을 교환 조건으로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교환 조건을 해서 이 서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지킨 거죠. 이런 이익 대표 체제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 운영 체제를 코퍼라티즘이라고 하는데 특성은 양가로이 241페이지 세 번째 줄아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문단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 6-1이 그 점을 보여줍니다. 약간만 읽자면은 전통적인 대의제적 정치 제도들은 3자 간의 협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정책 결정 과정. 3자라는 것은 노동자, 국가, 사용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째, 의회 대표나 지역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이익이 표출되고 보호받는 중요 방식이 아니다. 원외 정책 결정 과정이 점차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영역이 되었다. 셋째, 일반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에 기초를 둔 대의원이 정책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급속히 축소되었다. 이렇게 이제 코퍼라티즘을 특징을 설명했는데 이 설명이 현실 그대로 그린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24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소득 정책에 있었으면 거시경제 정책 중에서도 소득 정책에 있었으면 코퍼라티즘이 설명력을 가지고 그 외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코퍼라티즘이 과연 기존의 전통적인 대의 체제를 잠식하고 축소시켜 왔는지는 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퍼라티즘 협정의 조건은 매우 델리케이트하다고 볼수 있죠. 24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1에서 4까지인데 첫 번째는 거시적 경제 체제나 구조적인 재분배 조치에 대해 협동적인 관리, 코퍼레이티브 매니지먼트를 선호하는 노동운동 내부의 어떤 온건주의 태도. 두 번째는 삼자관리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적절한 국가제도의 존재. 세 번째로, 그러니까 적절한 국가제도의 존재라고 하지만 3인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죠. 3인당이 정권을 잡아야지 삼자관리의 주도권 장악을 적절하게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합된 노동계급 운동 내부의 노조 권력의 제도화. 그러니까 노조 권력이 제도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삼별기업별회가 쫙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명령을 하더라고. 임금 인상 요구 억제라 했으면은 기업별 노조에 억제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코퍼라티즘이 될수 있다. 네 번째, 노동동맹이 내린 결정이 개별 산업구조를 구속하기 충분한 조항을 짓거나. 다섯 번째, 합의된 정책에 일반 노동조합의 복종을 보장하는 노조 내부에서의 적절한 엘리트의 역량이야. 여기서는 좀 노조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용자 단체에서도 대칭적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은 이런 델리케이트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노조 측면 내부에서의 어떤 조건인데, 요 조건 말고도 사용자 단체가 일단 거기에 논의를 해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코퍼라티즘을 계속 운영할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본이 세계화되면서 그런 유인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져가지고 국가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게 됐고, 또한 노조도 그런 통제력을 계속 갖지 못하게 됐고, 중간 계급이 스웨덴만 해도 LO에서 그 중간계 사무직 노동자들의 연맹이 분리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수요 조절 정책이 케인즈주의적인 국가의 경제 관리 정책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서 1980년대 이후에 공급조절적 코퍼라티즘으로 변형되면서 실제로 이 3자의 협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좁아지게 되었고, 그 공급관리 정책의 그 우파적인 정책을 단순히 승인하는 형태로 형식적으로 그 권력이 변해가서 결국 코퍼라티즘은 뭐, 다 깨졌다고 볼수 있겠죠. 거의 다, 그, 모델들이 예전의 모델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지금은 그냥 스웨덴이나 뭐 하여튼 유럽에서 3인당 정부가 잡으면은, 복지 정책 같은 것은 좀더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기회 이런 거는 늘리고, 하여튼 그 분야에 돈을 쓰지만, 예전처럼 다시 3명 모아가지고 뭐 협정을 하고 이런 것은 안 한단 말이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도 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 1970년대는 한참 이제 문제 중심에 있었겠지만은, 코퍼라티즘으로, 과연 이제 자본이 세계화된 국가에서 코퍼라티즘을 일국이 채택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물적으로 네 번째, 정치결정 과정으로 제외된 사람들의 운동이 발행되게 됐다. 반핵운동가, 미조직 노동자, 여성운동가, 민족주의운동가, 한국운동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오늘 이제 공부한 것은 기술관료적 전망 해가지고 슘페터와 베버의 특징과 한계를 보았고, 그 다음에 1960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신감, 1950년대, 60년대 자신감으로 바탕으로 나온 다원주의의 발흥,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의 실패로부터 도래하게 된, 그 이후에 국가로부터, 그 이후에 어떤 국가가 근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나온 신다오주의나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전통들, 그리고 조합주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받고, 다음 시간에 국가의 실패, 1970년대에 나온 케인즈 수요관리 정책의 실패와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함께 오는 그런 걸로 인해 생긴 과부하 정부의 문제와 정당성의 위기에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헬드의 평가와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